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소 길긴 하지만 우리가 좀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아멘. 예.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여름 휴양회의 그 주제를 성도들의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의 말씀은 휴양회 전체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휴양회 때 나눠진 그 뒷부분의 모든 말씀들을 좀 같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할때 무슨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적 식구들은 영적인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뭐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뭐 카리스마가 있고 뭐 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성도들 전체가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한 말씀에 영적인 말씀에 그 밥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나머지 말씀들도 못 가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예. 제가 눈이 자꾸 이제 이 가까이 있는 게안 보여다 보니까 이제 돋보기를 쓰다가 그 다초점 안경을 하나를 맞췄잖아요. 휴양회 때 그거는 안 가져가면 큰일 날것 같아서 꼭 가져간다고 챙겼는데 짐 깊숙한 곳에 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옛날에 쓰던 돋보기 안경을 지금.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나 여러분 중에서 혹시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나.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영적 전쟁하니까 아, 성도, 세인트, 성도구나.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인데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인, 성도, 성자. 세상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야 성인 성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을 성인 성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에요? 성자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예, 아 결론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자,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죠.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성경은 또한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농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알곡 곡식입니다. 성경은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일컬어서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돌, 특별히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몸의 지체, 팔, 다리 하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전체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또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진리의 보존자요 또한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남은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인 것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컫는 네 글자 단어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하나임. 예.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제 군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곳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마하나임은 아마 문자적으로는 캠프 두 개의 이중 캠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군대의 야영지 이런 걸 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미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군대 이제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미상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갓 태어난 갓난아이입니다. Newborn baby, 갓 태어난 갓난아이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 그러다가 이제 이 아기가 자라나면 아이가 됩니다. 아이. 그래서 아이는 어른과 비교되는 거죠. 갓난아이보다는 좀 컸지만 근데 어쨌든 아이예요. 아이.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아이 때 일을 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기 때는 우리가 젖을 먹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성경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초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초신자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디모데전 3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은 초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신자에서 이제 성장할수록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표현대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처음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도 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않은 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할 때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불안정한 혼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불안정한 혼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유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초신자 상태, 불안정한 혼의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가 성장한 자, 영에 속한 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 군인으로 이렇게 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여러분 아기한테는 아무리 강건해라 얘기해도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한테는 그걸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컸을 때는 강건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약하게 있는 것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나약하게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강건하라. 그런데 강건하되 누구 안에서 강건하라 그러죠? 아, 주 안에서 강건하라. 또 하나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강건해져야 하는데 누구 안에서 강건하냐? 내 자아 안에서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 안에서 강건하려고 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아 안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하면 강건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강건함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강건해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성경의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건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럼 왜 도대체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은 강건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들과 맞붙어 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것은 지금 악한 영들의 어떤 계급 체계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적과 싸워야 되는 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야, 그 포근하겠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맨날 이렇게 안겨가지고 굉장히 포근하겠네. 하나님의 양무리가 된대. 야, 이 굉장히 낭만적이네. 목가적이네. 양떼가 그냥 들판에서 이 꿀을 먹고 평안하게 이렇게 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래. 야, 뭐 좋으네.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내 영이 잘 됨 같이 혼이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좋은 말들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군대는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북한의 군대나 무슨 미국의 군대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대나 이러한 군대만큼이나 실제적인 그러한 군대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가 지각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게 되면, 그러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들이 실제적인 어떤 군대라는 것, 여기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그러면은 성도다운 이 성도가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단순히 예배당 와서 찬송 몇 곡 하고, 헌금하고, 또 와서 뭐 주차 봉사하고, 무슨 식당 주방 봉사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런 것으로만 인식할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인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실제적인 믿음, 진지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만큼이나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전쟁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할 때 성도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캐주얼하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있다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지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아직 띄어지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인으로서의 성도, 군인으로서의 이 성도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이 있는데, 성경의 곳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는 싸움이 있었대요. 또 골로새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적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굉장히 큰 싸움을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밖에서는 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 사방팔방 다니면서 쌈박질하고 뭐 주먹 휘두르고 그런 주먹 깨나 쓰던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들은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운 그 큰 싸움이 성도들 각자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는 보니까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워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는 군인으로서 싸워야 할 이 싸움, 이것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마귀와 성도들 간의 그 영적 싸움의 적나라한 그 실체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그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예. 성경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The good fight of faith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을 히브리서 10장에는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성경이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또 고난의 큰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죽고 죽이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뭐 쓸데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 그러한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유대민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출해 내셨는가, 구원해 오셨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익한 것은 뭐냐면, 신약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모형,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싸운 그 전쟁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성경이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한 대략 4개 정도가 나옵니다. fight라는 단어, 우리 fight 아시잖아요. fight, 싸운다는 거. conten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툰다는 뜻이죠. warfar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라는 거죠. wrestl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씨름,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 성경에서 그냥 싸움으로 표현은 했는데, 이제 현대에는 우리가 wrestle 그러면은, wrestling 하는 그 의미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그 양상이 조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보자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자연적이기도 하면서 초자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싸움이기도 하면서 또한 영에 속한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물질 세계와는 전혀 이렇게 단절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상황이 영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이 돌밭 속에 이제 씨를 받은 자, 마음이 돌밭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볼 때 즉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러면 곧 실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시나무도 보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은 내 마음이 가시나무 밭 같아요. 가시가 돋아있는 나무의 밭 같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에서는 환난이나 핍박 또는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올 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한 이 환난, 핍박,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 세상 쪽으로 오는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건강상의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연적인 이 세상,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전쟁의 영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순수한 영적인 영역의 어떤 전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시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이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속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는 문제, 신약교회 내에서 이 은사들,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 입신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합당하냐 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문제, 또 어떤 사람이 이 마귀들림이 있다면 그게 정말로 영적으로 마귀들림의 현상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순수하게 영적인 어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또한 개인적인 영역이 있고 집단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게임에서도 개인전, 단체전 나눠지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그 싸운다는 단어가 여기에 레슬로 돼 있어요. 레슬링 할 때 그 레슬입니다. 이게 씨름, 격투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레슬이라는 단어가 이제 싸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씨름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자, 그럼 씨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름은 싸움의 다양한 형태 중에 뭐 집단 패싸움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씨름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그 특징이 뭡니까? 이건 1대1로 하는 거예요. 다수 대 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슬링 보셨잖아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고 필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필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나동댕이 쳐져가지고 상대방에게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몸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싸우는 싸움이 씨름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든지 상대가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야만 끝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전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것은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남한테 묻어서 그냥 슬쩍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어쨌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집단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은 데서 싸움을 표현할 때 warfa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전쟁이라는 뜻이죠.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다수 대 다수가 싸우는 거예요. 대규모의 군사 충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 싸움 중에서도 이 집단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너무 무서우면 자기는 그냥 조금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잠시. 그렇죠? 조금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어요. 아까 씨름은 후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후퇴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싸우는 싸움에서는 그것도 조금 가능하긴 해요. 이러한 싸움의 예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일곱 교회들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이건 교회 전체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다 이러고 등장했는데 아 그 사람을 시험해봤더니 사도가 아니야. 이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 이거 집단적인 싸움인 거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성도의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싸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의 표면적인 대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겁니다.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 까다롭게 구는 어떤 직장 상사, 버릇없이 구는 어떤 부하 직원, 우리 친정 식구를 은근히 비하하는 남편, 영적 전쟁의 대상이죠. 늘 내 말을 무시해서 발을 도드는 아내, 운전 중 별거,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들도 다 안 그러시죠? 제가 저쪽 다른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 중에 별거 아닌 거로 막 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드러내고 욕도 하고 멱살도 잡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안 봐.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원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적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듯이 사람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보니까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과 피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로 되어 있는 이 인간, 영하고 대조할 때 인간의 세 요소 중에서 영하고 대조할 때 이렇게 살과 피 이렇게 이제 보통 성경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가끔 싸웁니다만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싸우라? 모든 사람과 시비 걸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화평의 대상이지 전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뒷부분에 있듯이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환경이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이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있는 마귀다. 저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게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확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생각이 전혀 안 난단 말이에요. 아, 맞아. 저 사람은 잘못이 없지.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을 충동질해서 성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 그때에 비로소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0년, 20년, 50년, 10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피상적인 그 이 꼭두각시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지사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실제적인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도로 고통받는 그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저 십자가 아래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 그대로 지금 충동질에 지금 속아 넘어간 것뿐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즉시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지. 저 사람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지. 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승리의 첫 발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첫 발을 안 떼는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첫 발을 떼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 잘 안 될지라도 자꾸 떼다 보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만 짓지 않고 영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몸이 있어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뭐 냄새 맡고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뭐 피부로 이렇게 감각을 느끼고 하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연계 물질 세계와 이제 이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당하는 싸움과 영적 세계에서 당하는 싸움 우리가 둘 다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을 볼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상태, 보통 상태에서 영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영이 자꾸 보여.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자주 허락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영험한 척하면서 영험한 무당, 그거 영험한 무당이에요. 무당. 영험한 척하면서 난 영이 보여 이렇게 되면은 그 마귀를 자꾸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코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렇게 이제 쉽게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이 안 보이니까, 아, 영의 세계는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영의 세계는 없어. 그러나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요. 이 영의 세계 내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들과 영들이 전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다루는 건 아닌데, 영들과 영들이 전쟁하는 것도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들과 영들이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가엘이 있고 미가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장입니다. 우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할 때 그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이라는 거 아시죠? 몸이 없는 영들입니다. 또 용이 있는데, 이 용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휴양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용이 마귀입니다. 사탄이고. 용,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전부 비유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비유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이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지금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그래서 이 마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에도 보니까, 유다서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을 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 마귀와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영과 영이, 실제적인 영과 영이 지금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는 영 자체예요. 예. 영 자체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 나온 김에 여기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논쟁할 때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단 중에서,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 중에서, 어떤 집단에서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얘기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마귀를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그게 가능한가요?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게 감히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귀 내쫓는다고 쌍욕을 하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과 영, 실제적인 영과 영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에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 10장 11절서부터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가 기도한,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를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어떤 마귀의 어떤 세력이 이 천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미가엘을 보내셔서 도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오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가 지금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전쟁이죠. 아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은 배제된 채 영들과 영들의 충돌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지금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지금 같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전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개입이 없이 사람과 영들, 특별히 그 마귀들이 이제 함께 충돌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그 어떤 소녀를 만났을 때 이 소녀가 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여러 날 이렇게 했어요. 틀린 얘기 안 했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교묘해요. 틀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의도만 좋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방법과 그 시기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 준다고 할 때 다른 지체를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냥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 어떤 그 열정에 따라서 이렇게 막 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면서 몸을 돌이켜서 그 영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이 즉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영이 충돌한 거예요. 특별히 성도와 마귀의 영이 지금 충돌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쫓아만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마귀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스게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막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던 영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발가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들과 영들 간의 전쟁이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들이 같이 개입되는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과 마귀의 영들이 마귀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피상적인 얘기, 무슨 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휴양의 기간 내내 다루게 될 것은 어떤 영들과 영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 이런 걸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사람이 다 같이 개입되는 이런 것도 그걸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을 자극하고 환경을 자극하는 그 배후에 있는 그 마귀와 성도가 싸우는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 영적 싸움,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들 간의 충돌이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또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제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실제인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죠.